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합니까?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직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살펴본다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곧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제 삶을 1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살펴보니까 정말 감사할 말들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내 눈앞에 분명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입으로 고백해야 돼라고 억지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경험적으로 살펴본다면 막 감사하는 것이 멈춰가지고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고통과 환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욥기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왜 욥기가 지혜서예요? 욥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정말로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올 한 해 욥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사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1장, 2장, 마지막 42장, 그 3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 욥의 대화라든지 친구들과 이야기라든지 욥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들 제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신학 서적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자기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적은 글들을 책으로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 책들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가 너무나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름대로 학자적인 어떠한 근거를 대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비유이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통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일 수도 있고 제가 읽고 좀 감동하고 또 말하고 싶은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욥기 7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랬어요. 욥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나은 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겁니다. 나중에 욥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서 자신이 한 말이 경솔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6장 3절을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 욥기를 읽어보면 그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원래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더 우리 초대교회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쓰였던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역을 보면 욥의 아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욥의 그 고통과 환난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욥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그 아이 자기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죽은 아이들을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혼자 방에서 그 피부를 긁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속으로만 돌려서만 원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3장에서 정말 그 아내의 말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저주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욕하진 않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이제 3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욥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이 신성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욥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손하고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그 원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비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분명하게 욥을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내 삶을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대상을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대답할 때 그 친구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욥의 그러한 그 반항에 그 태도에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불손한, 그 책 목사님도 좀 불손한 표현을 썼어요. 욥이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말처럼 실망하고 욕하고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탄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누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 반항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이 반항한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뭐 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항한다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이거예요. 딱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러한 욥의 태도가 바로 욥의 진실함이고 욥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너무나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아이들이 모임을 가지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 알지 못하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던 욥인데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정말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욥기 6장 22절에 있는 부분을 그냥 이 부분, 이 목사님이 쓴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 그냥 들어만 주면 좋을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곤죽으로 만드는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내 친구가 맞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헛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좀 더 나를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라고 나를 위로해 주면 안 되는 거냐? 안 그랬던 사람이, 욥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욥이 속없이 그냥 이유 없이 저렇게 짓거리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없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욥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약간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자꾸 정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이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은 솔직히 고통과 환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새 친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잡아준다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교회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욥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믿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길에 나앉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래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조그만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죄를 짓고 엄청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이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욥의 새 친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 새 친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욥의 편을 들어줍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다 이건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사람의 그 편을 들어줍니까?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새 친구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욥, 너 그러면 안 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옳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떤 입력된 대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유럽의 한 나라에서 그 복지비가 나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AI를 통해서 그 잘못된 수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수만 명에게 다 이상 당신들은 이것을 돈을 줄 수 없다. 또 당신들이 주었던 돈을 다 다시 돌려받으라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빚쟁이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입력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그 데이터를 넣는데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람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넣었던 것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서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노예처럼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살펴보면 시편의 그 내용들이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억울함, 원수를 향한, 장애물을 향한 막 답답함, 분노 막 그런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꾹 삼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아요.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어? 너가 나를 제대로 알기는 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까? 욥은 어떠한 대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하필이면 왜 내가 고난을 받았는지, 아무런 까닭도 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훅 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난과 환난, 그게 왜 나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그런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 알고픈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를 의심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욥에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답이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계세요? 욥을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욥에게 이미 모든 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답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바로 38장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욥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릇이 옹기장에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옹기장이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진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바로 욥 자신이 답인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하라 그랬어요. 그 책에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궁극적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고난받는 자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되고 또 증거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허리띠를 다시 한번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입니까? 싸움을 앞두고 무엇인가 힘을 써야 할 때 허리띠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욥과 싸우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 이거 되게 불경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의 그 이름이 나라가 되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새로운 힘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 한번 겨뤄볼까? 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고난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은 이 땅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세상에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살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돕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망과 이유를 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감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동시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일한 감사의 이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근원이 되시니까, 힘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되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도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다는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알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은혜가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보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해서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해서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이 뺏길 때마다 또 뺏기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정말 부담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내게 아무런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정말 어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그렇게 살았고 또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또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